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분인데요. 양부남 광주 서구을 당선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자,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해석,
예, 좋습니다.
해석이 예. 양갈래인 것 같습니다. 용산과 검찰이 좀 갈등을 예, 벌이고 예.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예, 예.
특검 방탄용이다 이런 해석, 그러니까 특검 방탄용 약속 대련이다 이런 해석도 예, 있는데 우리 예.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네.
정확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마음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원석 총장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방송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난 5개월 동안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흠.
그런데 여소야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재연됐고 국정 지지율이 극도로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수사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특검, 방탄, 물타기 아니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음흠.
또 하나는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죠.
네.
검찰 수사라면.
네.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언론과 여러 뭐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리적으로
네.
기소하기 어렵다. 이런 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소 못하는 거 우리가 한번 수사해서 국민 앞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는 그런 모습도 취하고
네.
또 대통령실이 크게 부담도 주지 않고
음흠.
또 그동안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피해보자.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럼 당선인께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특검 방탄용 쪽에 좀 무게를
저는 그쪽으로. 예. 저는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원석 전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가 나오기 전부터
예.
이 송경호 지검장의 어떤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사실은 좀 그 묘한 기류가 그렇죠. 형성이 되고 있다는 예.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갈등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요.
네.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인사입니다.
네네. 네,
인사고,
음흠.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 행사입니다. 대통령 행사하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중심으로 이렇게 뭐 세를 과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지금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3년 후에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검사들이 3년 후에 대통령이 미래 권력에 따라간다? 현재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세고하시려고 갈등을 보인다? 그래서 3년 안에 자기 수명을 단축해서 검찰을 떠나겠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
이게 검찰이 새로 태어난 입장을 가지고 국민께 바로 서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은 지지를 보내야 될 내용이죠.
네.
그러나 네.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네.
제가 검찰 경험했던 것을 비춰보면
네.
과연 대통령에게 이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검찰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장 인성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뭐 이제 그 또 어제 저희가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박찬대 예. 원내대표도 이제 갈등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인터뷰 내용에서
예, 예,
보면은
예.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봤던 거고요.
예,
특검 방탄 근데 이제 어제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이면 끝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임기 내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신속히 그 수사 결론이 나왔는데 수사 결론이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특검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에.
그렇죠. 방금 뭐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수사 지시의 목적이 불화설이냐,
네.
특검 반탄 물통이냐 이런 여러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은 아, 이 지시가 특검 방탄 물타기를 입증하는 꼴이 되죠. 그러려면 특검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면 좀 법리상으로는 어떻게 지금 그 분석을 하세요, 당선인께서는?
요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로만은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배우자는 처벌의 주체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냐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귀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이 백을 받은 게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됐냐. 그리고 백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냐. 알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와 그동안의 관계, 백을 받은 목적, 그 경위, 백을 주고받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렸는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당연히 소환조사에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도 이 배우자가 이 백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예.
대해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혹시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조사할 수 있으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크게 주장이 먹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당선인의 분석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다는 말, 임기 내에 정리하겠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종결을 짓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9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사건도 디올백 사건도 마치겠다. 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저거 사건도 마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시기적으로
네.
특히 디올백 사건과는 비교 안 되는 도이치모터 주가적 사건은
네.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2심 판결문에 비춰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것이 혐의가 인정되면은 매우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예.
4년 동안 이 사건 수사하지 않았어요.
예.
디올백은 5개월 동안 수사 안 했고. 근데, 이게 9월까지면 한 4개월 남았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 게 있죠.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7월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한다면 2개월 남았어요.
네.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이거 역시 전부 다 특검의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거 방탄용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르면 오늘 그 민정수석을 발표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예.
있었고요.
예,
지금
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뭐 내정이 됐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예 예, 예.
일단 김주현 전 차관의 민정수석 기용을 일단 그 전제로 하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를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심을 청취한다면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예.
정말로 민심을 청취하려면은 검찰 출신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경력이나 현재 인적 네트워크를 봤을 때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일을 했던 분 또는 민심을 청취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분, 예를 들면 NGO 활동을 했던 분이나 언론인 출신
예.
이런 분이 적합하겠죠.
예.
그런데 검사라는 직업은 민심 청취하는 거리가 먼 직업의 정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여러 이렇게 민심을 청취하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적절치 않다.
네.
인심 청취하는 목적으로는 이것은 결국 사정 목적이다. 검찰과 경찰을 방어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으로 기원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좀 확대를 하면 지금 그래서 민정수석을 신설해야 할 만큼 검찰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정 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예.
그리고 인사는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검찰을 인사할 때 장관과 민정수석의 보좌를 받지요.
네.
근데 그 헤게모니에 있어서 민정수석이 더 무게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부활하게 되면은 모든 검찰의 주요 보직자들은 민정수석과 코드를 같이 하죠. 이것은 친윤체제가 더 공고히 되는 것이고.
네, 네.
이것은 어떻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어떤 방탄, 수사의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확고하게 되는 거죠. 친윤체제로.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광주 서구을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액션 영화 범죄의 도시 4가 개봉 13일 만에 800만 관객 고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그 결과가 스크린 독과점의 결과물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상반기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의 제작사가 극장의 불공정 수익 배분으로 인해서 100억 원대의 손실을 봤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바로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한 분입니다. 영화 제작사 하하필름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하영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 정책운영위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범죄도시4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크린 독과점이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럼 개봉관을 지금 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영화가?
지금 개봉 당시에 전체 상영 횟수 중에서 82%를 차지했습니다.
82%요?
예, 심지어 5시간대에는 거의 100%의 스크린을 점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이렇게까지 스크린을 독과점하게 됐던 이 요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 요인을 파악하시려면 가장 먼저 지금 국내 유통 구조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국내 플랫폼 극장을 가지고 있는 극장 플랫폼은 현재 체인화된 3개 회사가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무소불위의 파워를 현재 형성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전에 비해 관객은 줄었는데 오히려 극장 수는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또 인구 대비 현재 극장이 오버된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이 경쟁이 과열체제로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열체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범죄도시 4라는 흥행영화가 개봉되다 보니까 이 앞다투어 관객 확보를 위해서
네.
스크린을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스크린을 열었던 것이죠. 즉, 저인만 그물로 이제 쌍끌이 어업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물을 쳐놓다 보니까 현재 관객을 안 뺏기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독과점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객 수는 줄었는데 극장 수는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적자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메우기 위해서 속칭 돈 되는 영화를 네. 그 이제 우선 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런 좀 진단이신 것 같은데 그게 시장 논리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아, 시장 논리일 수 있죠. 흥행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극장 사업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단관 시절 때나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멀티플렉스 시대입니다.
예, 예, 예.
모든 극장에서 같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멀티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컨셉을 유지하면서 상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과연 범죄도시 4가 적정선을 유지했느냐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관당 50명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요?
굳이 이 정도밖에 안 드는데 굳이 독점을 해야 됐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객들은 멀티플렉스에 바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다양성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멀티플렉스는 자신이 선택한 영화만 봐라. 이런 식의 약간 편식형 경험을 관객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객들은 멀티플렉스 경험을 하는 것이 단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객들은 더 불만이 커지는 거죠. 극장들이 그 선택한 영화를 보기만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 영화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관객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죠. 뭐든지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적 통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법적인 이제 영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화 쪽에서는 영화 비디오 법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스크린의 상한제.
스크린 상한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가 최대한 점할 수 있는 어떤 비율을 정해버리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으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몰아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통제를 함으로써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화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 상한제가 하나의 어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럼 보통 그럼 상한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상한 비율은 현재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 봤을 때 뭐 30% 50%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는 50% 선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그 상영관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다른 영화를 이제 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이 왜 또 벌어졌냐면 이제 이거는 또 우리 관객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그 영화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영화가 저 여러관을 선택한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몰아줄 것이 뻔한 시장이고 한쪽으로 몰아줄 것이 뻔한 시장이다 보니까 피해갔던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그런 환경을 빨리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영화 파명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0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제 그게 이제 객단가에 대한 용어가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객단가가 뭐예요?
객단가라는 것은 1인당 평균 요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객 입장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단가 상승은 사실 가격 인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극장들이 세 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관객은 더 떨어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 객단가라도 올라갔겠지라고 판단했었는데 객단가는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가격이 15,000원인데
네.
이거로 계산해서 조조라든지 청소년 가격을 좀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객단가가 한 12,000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할인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얻는 관객 1인당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 같은 경우 9,700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1,000만 명이든 판매 같은 경우 약 105억의 손해를 봤다 앉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이제 극장한테 이제 좀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좀 객단가를 정상화시켜 달라.
네네.
아니면 그 할인 제도를 그 너희들한테만 저기 좋은 할인 제도를 좀 없애서 실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어떻겠냐.
네.
관객들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화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관객을 더 모으기 위해서 할인 이런 것을 해 주는데 그 할인에 대한 부담은 제작사나 이쪽으로 고스란히 다 전가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조조라든 청소년 할인까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예.
지금 그게 그런 걸 인정해도라도 12,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만원 언더로 떨어졌다. 왜지? 하라고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사, 카드사, 포인트 카드 등에 의한 할인 부분입니다.
예.
이 할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로 차불된 금액입니다.
예.
그 할인 비용이 객단가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인을 빼고 정산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105억 손실이라는 것도 추장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산해 봤을 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요?
네, 현재 그것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로 하면은 일반 요금, 청소년 요금, 조조 요금 이렇게 한 세 단계로 나와야 되는데 요거 우리가 저 부분 계산서라고 하는데 그런 계산서를 보면 20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좀 달아달라 하였을 때 정산 문제 때문에 좀 확인하려고 하였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영업 비밀이라는 얘기로 저희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정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중고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영관을 확보를 못해서 그 문제고 설령 확보를 한다더라도 객단가 때문에 수익이 지금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중고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네. 극장과 관련된 유통의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스크린 독과점, 객단가, 심지어 홀드백, 거기에 이번에 같이 서로 합의 없이 진행된 가격 인상까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세계 플랫폼의 그들 안에서의 경쟁 때문에
예.
예. 오버부킹해서 극장을 많이 전 그들 때문에 음흠. 그들 안에서 지금 과도한 경쟁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고래인 그들이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예.
그로 인해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우리 새우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이것도 법적 손질이 있거나 아니면 공정위가 좀 나서거나 이게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 그런데 이것들이 그 나서려고 해도 워낙에 지금 그 사항이 그들이 네. 맞는 사항들이 많고
예.
그들을 우리가 너무 현재 무소불위의 파워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우리가 갑을 관계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개봉해야 되고 그들한테 영화를 좀 상영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나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네.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전면적으로 한번 좀 사회적 공론화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론화가 돼서
예.
그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는다면 음흠. 저희들도 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네.
네, 정부나 여러 군데 국회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또 관객 입장에서 좀 목소리를 좀 낼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관객한테도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영화를 못 만들면 예. 좋은 영화를 못 만들면 극장도 망하지만
그러니까요.
관객들한테도 향유권을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택지가 그러면 좀 줄어드는 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의 이하영 정책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 3부는 레드 캠프가 있는 날인데요.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합니다. 잠시만요.